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다섯 가지 부활 선물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임재의 선물. 두 번째가요? 예, 평강의 선물. 세 번째가 사명의 선물. 뭐 이제 보나 안 보나 네 번째가 성령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용서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섯 가지를 이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이 다섯 가지를 따라서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복하려면은요, 행복하려면은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자꾸만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행복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천국에 집중해야 돼요. 인생의 초점을 천국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일생으로 보면 안 돼요. 인생은 삼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은 삼생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맞추고 살면은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됩니다. 갈등에 붙잡히고요. 뭐 신앙생활도 피곤합니다. 근데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려면은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일생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고 나왔습니다,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전혀 노력하지 않냐고 일생을 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제 70, 80, 90, 요즘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00세 좋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사냐면 이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생. 근데 죽고 나면은 삼생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생에다가 내 시선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은 정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무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불안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제한된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집요하게 자꾸만 이 세상밖에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세 번째 사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명이라 말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붙들면 행복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서서 임재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그랬습니다. 이 짧고 정말 간단한 말씀 안에 성경 66권의 핵심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목적,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림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단도 부르시고 끝까지 보내시고, 말라기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더러워진 땅,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그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신약성경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을 딱 열면은 그냥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고, 세례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또 뭐 사도 바울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내시는 분.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예수님은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그건 뭐, 딱 한 가지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말할 때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왜냐?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에 불렀는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명 부여하기 위해서. 사명을 심어서 보내기 위해서. 갈릴리의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렸을 때 깜짝 놀라게 했죠. 밤새 못 잡았는데 많이 잡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뭐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에서 출세를 좀 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이제 높아지겠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자아실현, 성공 좀 하겠구나.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 그냥 아연질색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굉장히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바르게 해석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타일러서 야단쳤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또 살아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서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혹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 사명이라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 사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피하면 피할수록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절대 아니죠.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피곤한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딱 붙들면은요, 힘과 능력과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이거 뭐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은혜가 왔다 해도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명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목적의 도구로 내 자신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한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게 끝나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이 생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 모든 환경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부여잡고 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내 인생의 신앙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안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교회에서는 뭐 하죠? 잊어버리신데도. 100번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출장으로 봐야 됩니다. 인생을 출장으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잠시 왔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출장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출장을 나오면서 온갖 가방을 다 싸들고 출장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 이여령 교수, 이분 얼마 전에 소청했는데, 이분 마지막 책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딱 한마디가 뭐냐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악의적이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옛날에 이번 일이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를 보냈다면은 이 세상을 살 때 출장 온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살면은 인생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살면은 단순하게 삽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깔끔하게 가족들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떠날 수 있도록 소유한 것 미리미리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혈육적인 인간적인 관계도 정리정돈하고 감정도 미리 정리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3년 공생애를 예수님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가야 하는 것을 안다 하면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합니까? 힘이 들고 좀 두렵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딱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으로 도우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끝이 좋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를 딱 해뒀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을 때 이 말씀 부여잡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잠시만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은요, 마지막 결론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선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명을 선물로 귀히 여기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100%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여러분, 교회사 2000년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교회사를 보면은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사명 따라 살겠다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때로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힘 빠지면 놓습니다. 힘 빠지면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하나님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나 힘 빠져도 괜찮아요. 오히려 힘 빠지는 게 더 좋아요. 힘 줘가지고 막 그냥 버티는 것보다 힘 빠지는 게 더 좋다고요. 예수님이 이끌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의 특권이고요.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절대로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명을 보여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좀 여러분 좀 확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것 한번 보세요. 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다가 마지막에 성공된 삶을 살았어요. 저는 한국을 같이 가끔 방문하면요. 신촌에서 한정거장만 그 지하철을 가면 합정동이 나오거든요. 그 양화진이 있어요. 저는 혼자 그냥 거기 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묘역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실패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서 여러분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서 왔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 앞에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못해요. 왜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사명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빨리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살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제일 피곤하고 힘든 종교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시험 들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렇게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자신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내가 있고 그걸 따라서 부족하지만 살다 보면은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명으로 살면 행복하느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위험을 당연한 걸로 여겨요. 여러분, 불편함, 위험이 있어도 안정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항상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 좌절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사명대로 안 살아요. 인생을 출장으로 보지 않나요? 계속해서 이 생이 최고다 생각하고 이 생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 불편한 인간관계도 견디지 못해.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 세상 부조리 같은 이런 걸 듣고 보면 막 화가 나. 권위자의 여러 가지 결정이나 정치인들 보면 막 그냥 막 화가 나. 왜 그렇죠? 이 사람 왜 그렇죠? 거의 다 쏟고 사는 겁니다. 왜? 다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소아마비나 그 다음에 만성병으로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거리를 뛰쳐나왔고 씻은 듯이 완쾌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불행에 대한 허위의식 혹은 과잉의식으로 엄살을 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엄살을 부리고. 근데 큰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막 거리로 펄쩍 뛰면서 뛰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말 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기 불행에 엄살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투정을 하고 자기 상처, 자기 아픔, 자기 우울 이런 데 계속해서 엄살을 부립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를 계속 이해해주고 또 자기를 동정해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살살 대해주기를 원하고 힘든 일에는 자기는 그냥 열애를 시켜주기를 원하고 막 그냥 불평을 호소하면 자꾸만 그냥 거기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엄살을.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치료해 주려고 뛰어들면은 다 뒤로 도망가. 뒤로 도망가요. 왜 그렇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이미 사명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 나는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다. 나는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출장 나온 사람, 출장 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그 출장이 가 있으면 그게 좋습니까? 그것도 뭐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하루 이틀이지. 뭐 일주일 정도지.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집밥이 그냥 그리웠고 김치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거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세상살이가 불편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자꾸 불평하면서 불편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즐거움으로 살고 있느냐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저는 그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흑백 TV로 1968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렇게 선포를 선언했는데 여러분 그때 한국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아십니까? 잘 살아보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즘 이제 국민교육 현장 안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국가주의로 몰입하면 이건 안 된다고 없애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제가 기억해요. 저희 집에 우리 동네에서 TV가 딱 한 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평상을 사람들이 딱 깔아놓고 쫙 보고 봤었거든요. 그때 꽃피는 팔도강산 김희갑 선생님 나와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아, 여러분 모르십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아시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 된 것이 그냥 어느 날 뚝딱 한 순간에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요 살았어요.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그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굉장한 어색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요? 훈련 받고 뭐 하는 것이죠? 출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밖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뭐 교만한 사람, 성격이 그냥 난폭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뭐 자기 주장을 하늘 찌르듯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받고 치유받고 뭘 위해 살라고요? 사명을 위해 살려고. 사명을 위해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에서 절망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사명을 위해서 함께 영적인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실천하면서 삶의 자리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이게 무슨 이런 교회냐 이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온 걸 써놨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위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도 축복이다. 내가 세상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다지면요. 뭐 시험 들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날 좀 안 알아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인생 실패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상에 대한 이야기가 상을 주는 거. 여러분 특별히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상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삼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의 선물을 누리는 핵심 과제는 그럼 뭐냐? 그건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누구를 섬겨서 복음을 전해 영혼 구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을 다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천국 상을 기대해야 돼요. 철장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인생이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사실을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딱 가지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두면 큰일 납니다. 인생의 초점을 천국에 삼생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살면은요, 절대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산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험을 당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불안한 일들이 닥쳐도 안전장치를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바르게 지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삼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요,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절대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사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의 초점은 시선을 나에게서 속히 빨리 떼고 출장 나온다는 사람답게 천국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기쁨과 평안함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목소리로 기억하고 한 단어라도 딱 기억나면은 하나님 이것부터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